VOA 세계 뉴스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여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갖습니다. 이날 3자 회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하고 터키와 유엔이 중재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테여스 사무총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오에 도착했습니다. 구테여스 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는 지난 9일과 16일 두 곳의 탄약고에서 폭발이 발생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 자국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도발로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에서 소규모 사고를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자포리자 원전 단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도 중무기를 공장 안팎에 배치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군이 폭격을 계속할 경우 자포리자 원전이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에 점령됐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폭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크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어제 언론과의 전화회견에서 중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크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중국이 이달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타이완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현상을 바꾸기 위한 구실로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타이완을 위협하고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크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의 압박이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오랜 우리의 정책에 따라 타이완을 지원하기 위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중국 텐진에서 만나 타이완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어제 텐진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회담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날 만남은 7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 아키바 국장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라면서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제츠 정치국원은 타이완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거듭 주장하면서 타이완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근간과 기본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조민튼 미얀마 군정대변인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며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이 구매를 결정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러시아산 석유가 다음 달부터 미얀마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민툰 대변인은 미나응 훈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석유와 가스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얀마는 러시아, 중국과 미얀마 내 석유 공동탐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싱가포르를 통해 연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 수가 전 세계 92개 나라에서 3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숭이 두창 사례가 2주 연속 20% 증가하고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개인의 신용점수와 재무상태를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미국의 살기 좋은 주라는 주제로 미국 50개 주의 점수를 매겨서 올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생활비와 집값, 소득, 실업률, 출퇴근 환경과 날씨, 교육, 건강, 안전 등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5개 부문으로 나눠서 100점 만점의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2022년 현재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은 62.65점을 받은 북동부 매사추세츠로 1위였고요. 39.77점을 받은 남부의 미시시피 주가 50위였습니다. 자, 매사추세츠는 지난해 1위였던 뉴저지보다 이번에 0.6점 정도를 더 받아서 올해 순위를 바꿨습니다. 3위는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가 있는 뉴욕주고요. 4위는 감자 생산시로 유명하죠. 중서부에 있는 아이다호. 5위는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인데 이 버지니아가 이 순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제일 살기 좋은 주로 꼽힌 매사추세츠. 사실 미국에서도 물가가 비싸서요. 살기가 녹록지 않은 곳인데 하버드나 MIT 등 우수한 교육 환경과 의료, 건강 부분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걷거나 자전거로 움직일 수 있는 도시 환경과 날씨, 그리고 안전성, 실업률 등도 높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생활비와 집값, 소득 쪽 점수로만 보면요. 남부 엘라바마주가 제일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실업률, 빈곤, 빈부 격차 등 경제 환경을 따지면 중북부의 노스다코타에 이어서 서부의 유타주가 점수가 높고요. 뉴욕,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대도시가 있는 주는 삶의 질 부분이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범죄율, 교통사고, 사망률, 뭐 경찰 인력 등을 고려한 안전점수로는 뉴욕 인근의 뉴저지주가 최고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집값이 제일 비싼 곳은 어디일까요? 캘리포니아, 하와이, 오레곤 순이고요. 소득이 제일 높은 곳,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으로 서부 태평양 지역에 몰려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탈북민의 세상보기에서는 눈 피로를 줄여주는 마우스패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한 탈북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9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평안도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서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비는 밤에 그칩니다. 강수량입니다. 평안도, 황해도, 함경남도 지역 그리고 강원도 지역으로는 20에서 80mm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함경도 북부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14도, 해산 17도, 중강 19도입니다. 함흥이 21도고요. 청진 20도, 원산 22도, 평양 신의주 23도, 개성의 아침 최저 22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평양과 개성이 26도에 머물겠고요. 신의주가 28도입니다. 중강 25도, 함흥 26도, 원산 27도, 청진 25도, 해산 2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로 먼바다 쪽은 오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 먼바다 2.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앤디 그래머의 Honey, I'm Good 준비했고요. 지구촌 소식 이어집니다. No,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It's been a long night here and a long night there. And these long, long legs, they're everywhere. Hold up, now you look good. I will not lie. But if you ask where I'm staying tonight, I gotta be like, oh, baby, no, baby. You got me all wrong, baby. My baby's already got all of my love. So no, no, honey, I'm good. I can have a
a little,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and if I stay, I might not leave alone. No, honey, I'm good. I could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3자 회담을 갖고 세계 식량 위기, 원전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에 관한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 중앙 17개 부서가 종합적인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 터키 유엔 간의 이 3자 회담이 열리는군요.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8일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회동합니다.
이번 3자 회담이 어떻게 성사된 겁니까?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두 사람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스테판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지난 16일 구테우스 총장이 젤렌스키 대통령 초청으로 르비우를 방문해서 에르도안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전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떻게 전쟁 발발 후에는 우크라이나 방문이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처음 우크라이나를 방문합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지난 4월 말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유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을 만나고 크유 인근 민간 피해 지역을 둘러봤었습니다.
네, 이번 3자 회담에서 주요 의제 뭡니까?
네, 세계 식량 위기 그리고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문제 또 나아가서 이 정전 협상 가능성까지 타진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3자 회담에 앞서서 약 1시간 정도 먼저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었죠?
맞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5일에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회담 후에 에너지, 금융 등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터키의 이 같은 행보는 서방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터키는 개전 초반에 우크라이나에 드론 등의 무기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미국이 주도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으면서 양국을 오가는 이 조심스러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터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러시아와 경제,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터키, 러시아와의 교역과 관광이 터키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터키는 또 러시아가 제작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인 S-400을 도입해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 이런 가운데 터키가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네요.
네, 터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가장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나라 하나입니다. 터키는 지난 3월 말에 이스탄불에서 양국 간의 정전 협상을 중재한 적도 있고요. 현재 유엔과 함께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해상 운반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 회담을 끝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정전 협상은 더 이상 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양측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전가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3자 회담이 정전 협상 재개에 물꼬를 여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서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예. 자, 국제 식량 시장은 곡물 운반선의 항해가 또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반면에 지금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싼 위험은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 폭격이 이어져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밤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병력의 원전 철수를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이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러시아가 원전을 사실상 군사기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그 폭격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18일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폭격이 계속되면 원전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고리 키릴로프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군 책임자는 원전의 백업 지원 시스템이 폭격으로 손상됐다면서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방사능 물질이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덮을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위험을 막기 위해서 자포리자 원전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원전이 폐쇄되면은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으로 6개의 원자로를 갖추고 있는데요. 현재는 3기만 가동되고 있지만 만일 원전이 폐쇄되면 일대의 전력 공급은 물론이고 상수 공급까지 중단될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이 무역 관련 협상을 시작한다고요?
네, 미국과 타이완이 최근에 발족한 경제협의체에 따라서 공식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17일 성명을 내고 올가을에 첫 번째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양측 간의 경제협의체가 새로 출범했습니까?
네, 정식 명칭은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이니셔티브인데요.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 6월 말에 이 새로운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타이완과 이런 협의체를 만드는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말에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인도태평양 13개 나라가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출범시켰는데요. 참여를 희망했던 타이완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미국 정부는 타이완과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자자간 경제협의체에서 빠진 타이완을 배려한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양측이 협상하게 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USTR은 성명에서 양측 협상은 무역, 규제 관행, 반부패 기준, 농업과 디지털 무역, 노동권과 환경 기준 등 11개 분야를 포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과 미국 의회 대표단의 잇따른 타이완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자, 중국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네, 중국은 미국과 타이완의 어떠한 무역 협상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타이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미국 주재 타이완 대사 역할을 하고 있는 샤오메이친 주미 타이베이 경제문화대표부 대표는 17일 트위터에 우리의 무역관계 새로운 장을 여는 큰 걸음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경제무역협상 판공실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타이완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서 미국과 전 세계 기술과 자금 유치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타이완 간의 교역 규모가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타이완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대미 수출은 약 6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이 타이완의 최대 교역국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은 타이완의 8대 교역국이었고요. 타이완의 오랜 최대 교역국은 중국인데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차잉원 타이완 총통정부는 미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반도체, 전자제품, 정보통신 등 첨단 기술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정부의 중앙부서들이 합동으로 출산 장려 대책을 발표했네요.
네, 중앙정부 17개 부서가 합동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가이드라인 지도 의견을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지도 의견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3자녀 이상 낳는 걸 진행하기 위한 재정, 세금, 주거, 고용, 교육 그리고 기타 분야의 지원 정책들에 관한 겁니다.
네, 중국에서 중앙부처가 이렇게 합동으로 종합적인 출산 장려 대책 내놓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만큼 중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각 가정이 세 번째 아이를 가지는 걸 지원하고요. 정부와 기관, 개인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그들의 책임을 다하며 인구 증가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 전, 출산 후의 돌봄 진흥, 돌봄 체계 개발, 육아휴직, 보험 체제 개선,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주택 구매 혜택 제공, 양질의 교육 자원 추가, 또 출산 친화적인 고용 환경 창출 등입니다. 지도 의견은 또 원치 않는 임신의 방지와 비의료적인 이유에 의한 낙태 감소도 지적했습니다.
아, 자, 이런 대책들이 실제로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 될 수 있을까요?
네, 마리 전 중국 인구 개발 연구센터장은 이런 대책들, 특히 주택 대여나 구입, 또 2살이나 3살 때부터 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돌보는 걸 진행하고 여성들의 고용 권리를 보호하는 등의 대책을 충실하게 실행하면 많은 아이를 낳기 원하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중국 인구가 2025년까지 뭐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에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양원주앙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사 사장은 지난달에 중국의 총 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면서 제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25년 이후에도 감소세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상하이 사회과학원이 2021년 이후부터 평균 1.1% 감소해서 2100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5억 8,700만 명에 머물 걸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금 인구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역시 저조한 출산율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금부터 2030년까지 현재 1.15명에서 1.1명으로 떨어지고요. 이후 2100년까지는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은 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에 낳을 걸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네, 중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합니까?
네, 높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 만혼 현상, 또 핵 가족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2년 동안 신종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특별한 상황까지 겹쳐서 여성들이 출산을 더 꺼린 걸로 분석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마이크 패스 전 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보건위기에 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소셜미디어 그룹들이 선거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해 조처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해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조사에 응할 의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미 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증언 요청이 온다면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 뉴햄프셔주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어 부통령이 의회에 증언하기 위해 소환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에 펜스 전 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은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인증하는 날이었는데요. 약 2,000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해서 몇 시간 동안 진행을 막았습니다. 시위대는 당시 마이크 펜스를 목매달아라라고 외치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결과 인증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요. 또 시위대가 의사당 앞에 교수대회를 세우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결국 펜스 당시 부통령은 급히 자리를 떠나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시위대가 왜 그때 펜스 부통령을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겁니까?
네, 펜스 전 부통령이 이 선거인단 투표를 확인하고 대통령 당선인을 인증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스 당시 부통령이 이 상원 의장으로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당선인 인증을 거부할 것을 압박했었고요. 이에 펜스 당시 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부통령의 역할은 의례적인 것이라면서 자신에겐 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시위대는 펜스 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사건 당일 트위터에 펜스 부통령이 이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인증을 막을 용기가 없다면서 이 펜스 전 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펜스 전 부통령이 그러니까 그 사건과 관련해서 증언 의사를 지금 내비친 건데요. 어떤 식으로 증언이 이루어질까요?
네, 뭐 펜스 전 부통령이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펜스 전 부통령이 특위의 정식 요청이 있으면이라고 그러면은 증언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기 때문인데요. 한편 하원 특위를 이끌고 있는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위원장은 앞서 펜스 전 부통령의 보좌관 두 명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중요한 정보를 이미 확보했다면서 펜스 전 부통령 소환은 배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펜스 전 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미 특위에 증언을 했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이 펜스 전 부통령의 핵심 측근인 마크 쇼트 전 비서실장과 펜스 전 부통령의 변호인인 그레그 제이콥 씨가 특위 청문회에 출석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제이콥 변호사는 증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 당시 대선 결과를 뒤집는 법적 계획을 수립해 펜스 전 부통령에게 이를 수행할 것을 압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펜스 전 부통령 참모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쇼트 전 비서실장은 펜스 전 부통령이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하원 특위의 조사와는 또 별개로 연방 법무부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이 이 법무부 조사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면서 최대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렇죠.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17일 연설에서 이 전례 없는 조처에 대한 전례 없는 투명성을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요구한다며 갈랜드 장관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펜스 전 부통령도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FBI의 압수수색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으로 FBI가 비난받아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FBI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FBI의 일반 법 집행요원들을 공격하지 않고 법무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상기시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화당은 법과 질서의 정당이라면서 FBI에 대한 이런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펜스 전 부통령의 17일 연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대선 경쟁자로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로서 보인 행보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이 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함이 과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펜스 전 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증언을 고려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 여러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중보건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이 17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CDC가 리셋, 그러니까 재설정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인사이동이 이뤄지고 신속한 정보 공개를 위한 조처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 CDC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또 최근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등 이 전염병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 계획이 나온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개편 계획은 이 CDC의 자체적인 결정이고 이 백악관이나 다른 행정부 관리들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이 월런스키 국장이 밝혔는데요. 월런스키 국장은 AP통신에 정말로 힘든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기관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고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CDC, 질병통제예방센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뭐 이름 그대로입니다. CDC는 질병 발생과 그 외 공중보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연방기관인데요. 본부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있고요. 연간 예산이 12억 달러에 직원 수는 12,000명이 넘습니다.
자, CDC가 받고 있는 비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CDC는 오랫동안 자료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운 보건 문제 대응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20년 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CDC에 대한 불만이 급증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 또 공기 중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등을 CDC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자, 이런 비판 속에서 CDC가 변화를 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CDC 국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어느 정도 기관 재정비를 하는 건 관례인데요.
네.
이 월런스키 국장은 더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했는데요. 이후 발빠른 대응과 의사소통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이 조직 개편을 위한 심층적인 검토에 들어간 이후 17일에 개편안이 나온 겁니다.
자,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최종 개편안은 아닙니다. 일단 확정된 내용을 보자면은 실행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CDC 저널에 정식 발표되기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이 프리프린트, 그러니까 출판 전 연구 공개 내용을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 담고 있고요.
네.
또 CDC 웹사이트를 개편해서 일반인들이 기관의 지침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또 CDC 국장이 전략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행정위원회를 개설하며 기관의 조직도를 변경하는 계획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CDC의 개편안은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보건후생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CDC 측은 내년 초까지는 전면적인 변경 사항이 확정되고 승인받아서 실행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이번 중간선거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요?
네, 뭐 가장 최근 나온 발표는 동영상 공유 업체인 틱톡의 발표입니다. 틱톡은 17일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와 관련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궁금하긴 한데 먼저 틱톡이 뭔지부터 알아야겠는데요.
네, 틱톡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인데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이 다른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는 달리 틱톡은 몇 초에서 1분 등 아주 짧은 길이의 동영상, 그러니까 숏폼 공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틱톡의 영향력이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이마케터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50분에 달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른 서비스 이용시간보다 거의 10분 이상 많습니다. 틱톡 사용에 있어 특히 주목되는 것은 10대나 20대 등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틱톡이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틱톡은 먼저 선거센터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센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투표 장소와 각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되는 게시물 가운데 정부나 정치인, 정당 등 이 선거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당 게시글에 달린 표시를 누르게 되면 틱톡의 선거센터로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이 선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틱톡 측 설명입니다.
네. 자, 틱톡이 게시물에 대한 관리도 하겠다고 했군요.
네, 이 게시물과 관련한 관리는 이 몇 가지 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나 확산을 막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 폴리티팩트와 리드스토리스 등과 같은 이 사실 확인, 팩트체킹 조직과 협력해서 이 잘못된 정보를 걸러내겠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사 인력과 인공지능을 투입해 선거 관리자 등에 대한 위협이나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탐지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틱톡에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사실 틱톡은 기본적으로는 선거 광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거 광고를 하려는 측에서는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게시물인 것처럼 이를 꾸며서 이 선거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일례로 이 틱톡에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이른바 이 인플루언서들에게 돈을 주고 이들이 대신 선거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도록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용자들과 기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틱톡 측이 설명했습니다. 틱톡은 그러면서 만약에 돈을 받고 올린 선거 관련 광고성 게시물을 적발할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틱톡 말고 다른 SNS 서비스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메타는 틱톡의 발표가 나오기 하루 전에 공개한 성명에서 오는 중간선거에 대한 자사의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지난 2020년 대선 때의 정책, 규정 등과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 측은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50억 달러의 자금과 40개 이상의 팀을 투입해서 관련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투표해야 하는지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타는 또 중간선거 일주일 전부터 신규 정치 광고 등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다른 SNS 업체인 트위터는 지난주 게시글 이용에 있어 선거와 관련한 유해한 이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연계시켜놓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나스 브라더스의 서커로 잠시 시작합니다. We go together better than birds of a feather you and me. We change the world.
through the dark, can't get enough. You're the medicine and the pain, the tattoo inside my brain, and baby, you know it's obvious. I'm a sucker for you. Say the word and never will it will blindly. I'm a sucker for you. Yeah. Any road you take, you know that you'll find me. I'm a sucker for all the subliminal things no one knows about you. About you, about you, about you. And you're making my typical me break my typical rules. It's true, I'm a sucker for you.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많이 쓰는 요즘 사람들의 이 눈 피로를 줄여주는 장치 마우스패드를 개발 중인 탈북민 김은혁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영원 기자입니다.
기자님 여기 한번 손 대보시겠어요? 지금 빨간색이 더 높게 나오죠? 그러면 이 스위치를 켜주시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초록불 두 개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나쁜 전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8개 정도 나온 거니까 되게 높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이곳은 서울시 강남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한 바이오테크 기업의 대표인 탈북민인데요. 김은혁이란 가명을 쓰고 있는 이 탈북민은 엉클스라는 이름으로 동료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마우스패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터치 버튼을 눌러주면 그러면 네. 제 몸 안에 있는 전기 전류가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종 제품에서는 이 수치로서 얼만큼 빠져나가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컴퓨터 스크린에 이렇게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다음 몇 시간 컴퓨터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더 훨씬 좋겠죠. 저희 마우스패드는 일반 마우스패드와는 조금 다르고요. 겉면이 전기 전도성을 띠고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손을 올리고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 몸에 있는 나쁜 전류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눈에 안 좋은 유해한 전류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엉클스라는 이름의 뜻을 알아보니까 삼촌 같은 남성이 3명 있다고 해서 친숙하게 짓게 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마우스패드는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할 때 마우스 아래에 깔아놓는 받침을 말하는데요. 김은혁 대표는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특별한 마우스패드를 개발했습니다. 사실 김은혁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전자공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고향인 북한에서는 스스로 기계를 뜯어 고치는 일들을 취미처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15살부터 전자공학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DVD 기계 뜯어보고 뭐 TV 뜯어보고 뭐 고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하던 그게 쭉 연결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이 뭔가 시대에 맞게끔 뭐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게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나마 기술 쪽 부분에서 전자공학 분야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고 뜯어보고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쭉 연결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13년 전 한국에 정착한 김은혁 대표는 관심 있는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먼저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고요.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또 금융에 관한 관심이 생겨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로 옮겨 졸업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시점도 대학교에 다닐 때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관련 수업을 많이 들으면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 마우스패드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제 개발하게 된 동기는 이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근데 제가 공대 시절에 코딩을 하는 시간이 많아서 컴퓨터를 막 이틀, 3일 이렇게 밤새면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컴퓨터 사용하는 게 힘들어서 눈이 아파가지고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컴퓨터 사용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잦은 컴퓨터 사용으로 긴 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게 되면 눈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는 이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보통은 그 안구건조증이 블루라이트 때문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제 그거를 차단하는 안경이나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모니터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전자파가 몸에 들어오면 눈에 시신경을 움직이는 미세 전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주 원인이 돼서 저희는 그 전류를, 유해 전류를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은혁 대표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은 계속할 테고 또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용자들도 점점 많아질 테니 인체 내 전자파를 배출해주는 마우스패드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유해 전류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컴퓨터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다시 들어오지는 않느냐? 네, 안 들어오게 저희가 회로를 구성해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전원 플러그에 꽂혀 있잖아요. 근데 그 플러그에 보면 접지라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 접지가 땅 속에 묻혀 있거든요. 여기 컴퓨터까지 간 전자파가 그 플러그의 접지 단자를 통해서 땅으로까지 흘러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와 비슷한 제품이 있어 엉클스도 그 제품을 사용해봤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효과라든가 자신들이 완벽하게 원하는 수치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진보한 기술로 엉클스만의 마우스패드를 개발한 거죠. 이 마우스패드는 현재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인데요.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고 무선의 방식으로 안경에 뭐 자석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다 안 돼서 이제 한 2020년 말까지 한 12개 모델을 이렇게 계속 실험하고 아니다 해서 버리고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2020년 말에 돼서야 이 기술이 최종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은혁 대표는 2021년도 아산나눔재단에서 진행했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그곳에서 4개월 동안의 창업 교육을 받은 뒤 사업에 대한 뜻이 맞는 동료를 만나게 돼 이렇게 엉클스라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엉클스는 김은혁 대표와 한국 출신의 CFO, 재무 담당자, 그리고 CMO, 마케팅 담당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서로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신뢰가 간다고 말했는데 그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된 분들이거든요. 한 분은 이제 CFO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부터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계속 알고 지냈던 분이었고, 또 CMO님 같은 경우는 또 경제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멘토님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인간됨됨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냉철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짚어주고 같이 토론하고 부족한 점은 또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라서 케미가 잘 맞습니다.
이렇게 엉클스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개발 과정 끝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께 테스트를 해본 결과 만족스러운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컴퓨터를 2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너무 민감해서 이제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종합적으로 아픈 체질인데요. 극민감한 체질인데 이 패드를 쓴 다음부터 하루 종일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샘플 50개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해드리고 반응을 들어보고 한 결과 90% 분들은 괜찮다, 눈이 그거 사용한 후로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은혁 대표는 곧 출시될 마우스패드에 대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직장인과 그 중에서도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고요. 또 성별로 따진다면 여성들에게 더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여성들의 안구건조증 발생 비율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또 앞으로도 남북 주민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마우스패드가 될 수 있도록 개발과 연구를 꾸준히 해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더 고민을 하고 어떤 쪽으로 더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는 계속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팀이 어떻게 하면 화합을 잘 맞춰 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최선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방출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 제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인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눈이 아프지 않는 그날까지, 그날이 꼭 온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끝으로 그날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김은혁 대표는 앞으로도 엉클스와 같이 남북한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창조해갈 기회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실수나 말을 자꾸 반복해서 성가시거나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럴 때 부사와 연속 동사를 사용해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 행동이나 진행을 나타내는 연속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ing로 끝나는 동사로 이루어집니다. 동사에 ing를 붙인 단어는 준동사로 상황에 따라 동명사가 되기도 하고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합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He is looking at his phone.
그는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ou are asking for money.
당신은 돈을 달라고 합니다.
In these examples, the continuous verb form does not suggest anything unpleasant.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연속 동사는 아무런 불편함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It simply states facts.
단순히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But when used with an adverb, such as always or constantly, it shows that something happens all the time, and that thing is annoying.
하지만 언제나 또는 한결같이 같은 부사를 사용하면 이건 어떤 일이 늘상 일어나고 그게 성가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is always looking at his phone. I never see him reading books.
그는 항상 전화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이 책을 읽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You are constantly asking for money, Sorry, I can't help this time.
당신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군요. 미안합니다. 이번에는 도울 수가 없네요. 들으신 문장에서 비동사와 ing 동사 사이에 부사를 두고 있습니다. 비동사 is와 ing 동사 asking 사이에 부사 constantly를 사용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e is always complaining about everything.
그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불평불만합니다. 비동사 is와 ing 동사 complaining 사이에 always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그가 항상 투덜대는 것에 대한 짜증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해고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ou are constantly messing up at work.
당신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망칩니다.
You are constantly messing up at work. Sorry, I have to let you go.
당신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을 망쳐요. 미안하지만 회사에서 나가야겠어요. 우리는 과거 행동에 대한 짜증도 과거 연속 동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was always looking at his phone.
그는 항상 휴대전화를 봤어요. 즉 비동사 과거형 was와 ing로 끝나는 동사 사이에 always, 항상이라는 부사를 써서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as always looking at his phon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어떤 사람이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해 기분이 언짢을 때 연속 동사를 사용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Adore You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